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순이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순이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순이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몇몇 단락들을 나누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은 압살롬이 반란에 실패하고 결국 죽임당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압살롬 반란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압살롬 반란을 기록하고 있는 13장부터 19장, 그 뒤에 세바의 반란이 20장에 나오죠.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사건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모든 과정을 잘 살펴보면 참 독특하게도 상황과 형편들이 다윗이 만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압살롬이 처했던 형편과 다윗이 처했던 형편이 매우 비슷해요. 다만 그 상황 속에서 했던 선택, 결정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세속적인 선택, 인간적인 선택,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선택을 합니다. 반면 다윗은 똑같이 고난당하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선택, 또 백성들을 생각하는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과 관련된 내용을 읽을 때에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했던 것이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 이런 상황은 모두가 다 만나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 압살롬처럼 하면 불신앙의 선택, 다윗처럼 행동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서로 대조해가면서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과 관련된 내용이 13장부터 19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크게 나눠보자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또 몇 개의 장면들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전개 단계들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13장인데요. 압살롬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참 불행하게도 다윗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배다른 누이였던 다말을 성폭행하고 다말이 압살롬 집으로 쫓겨와서 처량하게 지내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이 분한일을 당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2년이 지난 뒤에 계획을 짜서 자기 형이었던 암논을 죽입니다. 이게 이제 13장에서 압살롬이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은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이냐. 처량한 형편이 되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왜 나만 이러는 상황을 만나야 됩니까?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에 자기 분을 풀기 위해서 원수를 갖고 형제를 죽이고 살인을 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이게 바로 압살롬이 처음 등장했던 첫 장면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떠했는가?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골리앗과의 싸움 때였거든요. 다윗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블레셋에게 노예로 끌려갈 지경이 되었고 골리앗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듣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압살롬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했던 행동과 다윗이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압살롬은 자기 원수를 갚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상황은 똑같은데, 처하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는 똑같은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압살롬이 그술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와서 반란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을 보면 압살롬이 돌아오는 과정들이 쭉 나와요. 어떻게 돌아왔냐면, 압살롬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까 해서 요압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요압 장군이 자기 인간적인 꾀를 내죠. 그리고 여자 한 명을 들여서 다윗에게 보내고,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결국 설득을 해서 압살롬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이 압살롬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압살롬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든 요압을 보내서 자기가 복권받게끔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죄 짓고 도망가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놓고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움직였는데 다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꾀를 내서 돌아오고 복권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윗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모압 지역으로 도망을 갔었거든요. 모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증조할머니의 고향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 친숙한, 외가 쪽으로 친숙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이곳에서 편안하게 잘 지냈고 모압이 다윗에게 선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유다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거 말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야 할 곳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물론 막 유다 한복판으로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래서 다윗이 자리를 옮겼던 것, 자기가 피할 곳을 정했던 과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윗은 이런 점에서 다르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피처에서 생활할 때, 저쪽으로 가면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다가 압살롬은 인간적인 꾀를 동원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간적인 판단을 합니다. 저기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이루곤 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할 때에, 저기로 가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저기로 가면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나는 좋은데, 왜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고 하시지?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에 순종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과 다윗이 매우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복권을 받은 다음에 활동을 시작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주로 거짓말을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받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지만 당신을 위해 재판해줄 시간도 없고 당신을 위해서 재판할 사람을 세워두지도 않았다. 나에게 말하면 내가 당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겠다. 이러면서 다윗을 폄하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이게 압살롬이 했던 행동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세력을 늘릴 때 어떻게 했는가?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세력을 불리고 싶은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께 속했던 사람들을 빼앗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압살롬이 세를 불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윗을 지지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도망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 지경인데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하면 얼른 찾아가서 전쟁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했던 행동과 압살롬이 했던 행동이 다른 거죠. 압살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지만 다윗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은 자기가 원했던 백성들, 자기가 통치하기 원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밥 먹듯이 나갔던 그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했던 이유도 과정도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네 번째로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을 합니다. 반란에 성공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압살롬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단단하게 결속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가. 이 내용이 참 비극적인 내용이 16장, 17장에 나옵니다. 그 16장 내용을 보면 압살롬에게 그런 꾀를 제시하죠. 이런 전략을 제시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책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당신한테 끌어들이려면 아무리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나중에 무슨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다시 다윗 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다시는 못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원히 당신 편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이 생각했을 때, 또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생각했을 때 너무 끔찍한 죄여서 차마 그 죄를 저지른 사람과 같은 편에 섰으면 다윗이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악한 일을 해라. 그래서 압살롬이 그 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압살롬이 범하죠. 백주 대낮에 궁궐 옥상에 천막을 치고요. 다시 후궁들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는. 그래서 이 압살롬 편에 서 있었다 그러면 야 내가 압살롬이랑 같이 있었는데 다윗이 나를 받아주겠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압살롬이 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을 쭉 그어놓고 너는 나, 나는 나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압살롬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압살롬이 왕이 된 다음에 행동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 다음에도 반란에 성공한 다음에도 압살롬은 죄를 짓는 일, 미워하는 일, 증오하게 하는 일, 서로를 적대시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만 전략으로 사용한 거예요. 반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이 어찌 보면 자기에게 원수로 대했던 사울을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했던 길라 야벳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게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원수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의 양떼로, 그들도 나의 국민으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섬겨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럼 과연 반란은 어떻게 종결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압살롬은 결국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반란에 실패를 하고 죽임당합니다. 압살롬에게 가장 유명했었던 것, 그게 압살롬이 죽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머리털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으뜸으로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게 장점이라 여기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은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다 포기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에게 아무런 장점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던 장점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에서 왕이 올라가고 부경화를 누리는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중간중간에 여러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압살롬과 다윗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만나는 상황이 참 비슷합니다. 압살롬도 고난을 만났고요. 다윗도 고난을 만납니다. 압살롬도 사람들을 불러모으고요. 다윗도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오르고요. 다윗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왕이 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상황들이 다 참 비슷해요. 그런데 선택은 굉장히 다르게 합니다. 압살롬이 했던 선택과 다윗이 했던 선택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부자지간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정반대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압살롬에 관한 책을 쓰면서 맨 앞면에 그렇게 썼었어요. 상황은 객관적이다. 누가 봐도 비슷한 상황을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부당하고 억울한 처지를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도 만나고 훌륭한 사람도 만나고 못난 사람도 만나고 믿음 없는 사람도 만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부당하고 억울한 지경을 만난다. 다 삶을 살다 보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나는데 그러나 선택과 결정은 매우 주관적이다.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저버리고 믿음을 팽개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그게 나 자신에게는 변명이 되고 자기 합리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너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증인들을 소환하시고 제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만나는 상황 처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 처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압살롬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선택했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소망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환난과 역경이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가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는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능한 모습을 내세우지만 결국 그게 그들에게 족쇄가 되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조차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힘조차 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나만 이런 지경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나보다 믿음으로 살았던 나보다 귀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잘 생각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고 다윗을 귀히 여기는 것은 그들이 모든 상황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락을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만났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 압살롬 같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죄짓는 일을 서슴지 않았음에도 다윗은, 아브라함은,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선택했던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당장은 미칠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시간이 지난 뒤에 믿음으로 잘 이겨냈노라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들었노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